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뭐 재난, 자연재해, 불치병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손해, 또 희생, 또 어려움, 또 핍박 이와 같은 것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사도 바울은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특권. 특권이 뭐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다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희생하십니까?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특권을 예배하셨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보면 고난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순종, 실천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보 목장 모임 나눔 질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써봤습니다. 지난주간 기뻤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간 어떤 기뻤던 일이 좀 있으셨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지난주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한테 기쁜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진단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한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중간 애들 많이들 또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근데 다 끝나고 마침 기도까지 딱 하니까 주최 측에서 이렇게 끝까지 남은 분들 위해서 경품을 추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품 추천이 잘 안 되잖아요.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맨날 기대하다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되겠나. 근데 우리가 교육자들이 그날 이제 같이 간 사람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혹시 한 사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현 목사님이 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산을 만나면서 신생아 용품이었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목회 컨텐츠 이제 보는 그런 경품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기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매우 긴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헬라어로 된 한 문장으로 된 긴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접속사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밑줄 그라 그러죠. 동그라미 치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순접, 그러나, 역접.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접속사가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살 때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서서 그리고 복음에 신실함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후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긴 문장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좀 알아야 될까요? 이 1절부터 4절까지 문장 중에서 동사가 뭐냐, 주동사라 그러죠. 주동사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그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동사가 뭔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거기 쭉 보면 동사가 뭘까요? 한마음을 품는 걸까요? 또 낮게 여기는 걸까요? 뭘까요? 네, 뜻밖에도 원어로 보면 동사가 충만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충만케 하라. 바울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가 이게 동사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교회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도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이로서의 기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기쁨은 뭐냐면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자기를 기쁘게 하라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할까요? 그 기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됨을 통한 기쁨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되는 것. 자 2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하나됨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또 좀 더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됨에 대한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 이미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보여주시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요?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한 뜻으로 복음의 그 신실함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 27절에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장 2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하나됨이 바로 그것이 하나될 때 성도들 교회들이 하나될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것이 곧 또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정말 기뻐하실까요? 언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이것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과 같은 교회가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대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엇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하여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가 하나되는 것 교회가 하나되는 것 뭐 이건 두말나이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된 거 알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사실 하나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에서도 하나되기가 쉽지 않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지역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제 형편도 다르고 모든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니 갈등도 좀 있을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생생한 모습인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뜻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뒤에 긍휼이나 자비. 여러분, 요 앞에 세 가지를 어떤 신학자는 마치 고린도서 13장, 고린도 13장 13절에 있는 매주마다 하는 축도의 내용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 마지막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기 끝에 있거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뜻 한글 성경을 읽으면 아,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다면이 아니라 모든 많은 학자들이 여기 있다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있다.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바로 논리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세번역으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권면을 여긴 격려로 해석했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근데 있거든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요? 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4절 끝에 한글 성경에 있지만 원래 원어 순서는 2절에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2절에 다 갖다 놨어요. 하나가 될 때 바울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하신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먼저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세번역 성경은 격려라고 해석했는데 격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격려 또 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죠. 자,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격려받을 일, 또 위로받을 일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하거나 어려움이 당할 때 지체들의 사랑을 누리죠. 그래서 지체들이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수술 받으면 좀 보태시라고 하고 꼬깃꼬깃 이렇게 돈을 주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프시니까 또 음식을 만들어 주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신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는데, 바로 위로는 바로 위에 있는 권면이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상하고 고통 많은 사람들을 향한, 고통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여기 교제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의 그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긍휼과 자비라고 했어요. 긍휼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예요. 여기 긍휼이란 그 원어의 뜻은 내장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마음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다 생각하냐면 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요?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양을 잃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뒤에 자비. 자비는 이것입니다.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자비예요. 자비가 영어로는 컴패션이에요. 여러분 컴패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연합하고 있는 그 어린이 구호단체 이름이 컴패션이에요. 바로 그 자비, 동정, 연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역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냐? 우리는 부족하고 죄성이 많고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의 각종 연합의 근거는 뭐예요? 대부분 많이 자신들의 이득과 맞물려 이루어져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참된 연합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의 기반 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진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어요. 이런 그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하심,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위로, 그런 사랑, 그런 긍휼과 자비 나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이미 그 은혜가 부어졌고 너희가 경험하고 있다 하는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나 사이에 뭔가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최소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됐다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체가 있는가. 내 삶의 상황을 알고 나의 일이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에 분명히 등록된 성도인데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우리 이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3, 4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줬으면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항상 은혜가 부어지면 거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뭘 실천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됨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이제 말합니다. 3절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는 먼저 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해야 될 거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다툼, 두 번째는 허영이에요. 먼저 다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이 뭐냐? 다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쟁이다라는 것이죠. 다투면 분리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편을 가르는 일, 우리가 이걸 지양해야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을 가를 때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성도가 나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되고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의 경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선의 경쟁이 있죠. 선의 경쟁을 통해 우리가 같이 자라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생기는 라이벌입니다. 근데 이런 라이벌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둘이 뭐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하고 만약에 둘이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아, 내가 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 내가 더 A매치 또 골을 더 내가 더 많이 넣어야 될 텐데 해가지고 절호의 순간에 패스해 줘야 되는데 패스도 안 하고 어시스트도 안 하는 그런 팀. 그런 팀을 뭐라고 부를까요? 콩나물 팀이죠. 콩나물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가 될 수밖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라이벌로 이기심 때문에 라이벌로 생각한다면은 절대 하나 될 수 없겠죠. 성도는 라이벌이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해야 하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라이벌이 아니라라는 눈빛을 가지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라이벌 아니에요. 서로 막 짓누르고 그러는 싸워서 이길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좀 라이벌 의식이 생겨. 내가 저 사람보다 설교를 좀 잘했다는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도들한테 더 좀 평가를 잘 받아. 이런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르는데 어떤 때 이렇게 쑥쑥 올라와요. 그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아,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 내가 더 칭찬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더 좀 박수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다툼을 지양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속이 빈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허한, 자기중심적인 공허한 자랑이죠.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헛된 영광, 허영을 추구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딘가요? SNS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 거기 자기를 과시하고 하려는 유혹이 있잖아요. 나 잃은 것 있다. 나여 잃은 것 먹는다, 잃은 것 간다. 사실 SNS 할 때 굉장히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허영으로 가기가 쉽죠. 헛된 영광. 그거 자랑해서 뭐 할까?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영광을 추구해야죠. 참된 영광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정말 목적이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헛된 영광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막 그거에 막 목숨을 거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 교회의 하나됨을 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을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뭘 추구해야 될까요? 저기 나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 먼저 여기 겸손한 마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자, 자기의 태도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미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겸손이라면 다 약한 사람, 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했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저런 태도를 갖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러지, 그걸 겸손이라 생각했어요. 로마 시대에 전혀 겸손은 미덕이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겸손을 본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이 첫 번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낮게가 받침이 중요하죠. 시옷이에요? 지읒입니까?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시옷이에요, 시옷. 지읒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남을 낮추라 그랬네?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시옷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그런데 낮게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게 이런 의미예요. 아, 그러면 낮게 여긴다니까 항상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라.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라. 당시 로마 시대에 역시 겸손의 이 가치도 상상할 수 없어요. 로마의 가치는 존중, 남을 힘과 권세로 억누르고 내리찍는 정복의 대상이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타인을 존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태도에 나와 있는, 태도에 따라 있죠. 근데 우리가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떤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주변인,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회식 나가서 식당에서 서빙되는 그 알바 청년들을 향해 어떻게 그들에게 주문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라. 상대방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태도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의 겸손이 어떻게 나아야 되냐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우리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관심 가진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 거기서 여기 뭐를 보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뭘 좋아하고, 관심 있어 있고 흥미 있어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주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찔리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데 한 13년 전인가 우리 제 아내가 이제 생일인데 아내가 생일이면 뭐 해요?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빵집에 갔어요. 케이크를 봤는데 케이크를 보니까 초코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초코 케이크는 전혀 안 좋아요. 뭘 좋아하냐면 그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를 사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물을 빙자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서 그날 초코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는데 선물해놓고 그 후로부터 십몇 년 동안 얼마나 제가 그걸 가지고 기회했을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선물이라고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두고두고 겸손하지 못한 저의 태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원하는 것, 흥미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언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됨.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요.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격려, 위로, 긍휼과 자비를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줬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충만하니 그 은혜를 원천 삼아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 되어라. 그리고 하나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뭘 해야 되는지. 자, 구체적인 실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뭐 잔뜩 있는데 다 설명드린 건데, 자,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응답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해하는 거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 이기심에서 비롯된 성도를 경쟁, 라이벌로 삼는 것, 헛된 자기 자랑이네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 과시.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은 겸손인데, 한마디로 겸손이고, 두 가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또 이타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그 특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 교회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